남과 북을 음식으로 잇는 한민족의 밥상. 식사로서의 음식은 일상이지만 문화와 역사로서의 음식은 학문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현정입니다. 음식 인문학의 저자 주영하 교수의 말을 빌려 힘차게 문을 열어봤는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 그 중에서도 맛있는 음식은 남과 북 어느 곳에서도 모두 좋아할 겁니다. 비록 남과 북이 70여 년 가까이 떨어져 지내면서 달라진 생활 방식과 생각의 차이가 생겨났지만 음식과 입맛을 보면 우리는 한민족임이 틀림없죠.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남북의 입맛을 한으로 사로잡을 음식들에 대해 풀어주실 음식 애호가 식사학자 동훈 씨와 함께합니다. 동훈 씨, 첫 시간인 만큼 청취자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을 너무나도 사랑해 음식에 대한 글도 쓰고 창작물도 만들고 있는 식사학자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음식으로 이어지는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 지금부터 음식에 얽힌 달콤 쌉싸름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귀를 맛있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야, 어쩌면 조금 배가 고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먼저 오늘의 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음식은 냉면입니다.
여름철 즐겨 먹는 대표적인 음식인 냉면. 특히 냉면은 평양의 대표 음식으로 북한 사람들이 가장 먹고 싶은 음식 1위로 뽑힐 정도로 북한에서는 귀한 음식으로 대우받고 있죠. 남한에서도 냉면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새콤하고 시원한 동치미 국물로 여름이 생각나는 맛. 후루루 한 젓가락, 후루루 두 젓가락. 깔끔하고 시원한 국물을 마시다 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죠. 후루루 후루루 먹다 보면 금세 행복해지는 이 맛. 여름이 아니어도 어떤가요? 이렇게나 맛있는데. 알고 먹으면 더욱 맛있다. 밥상 위의 인문학 시간입니다. 저는 고향이 북한이잖아요.
아, 맞아요.
네,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북한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 음식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아,
네, 조리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어떤 시간이죠?
네, 오늘 이 시간은 말 그대로 밥상 위에 인문학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그렇죠.
저희가 먹는 그런 여러 가지 음식들, 남한의 음식, 북한의 음식들, 이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뭐 북한에서 생겨났는지, 남한에서 생겨났는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섞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저는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음식이 바로 냉면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냉면은 한민족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 만큼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일단 냉면은 여름에 먹는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냉면은 본디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먹는 음식이라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이야 한여름에도 육수를 차갑게 유지하는 게 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네.
조선 후기 냉면을 즐겨 먹었던 평안도 그리고 황해도 사람들한테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네.
여름에도 차가운 육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얼음이 있어야만 했는데 사실 그 당시 얼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대부분이 한강에서 직접 채취한 천연빙이었고 한철 채취해서 1년 내내 사용해야 됐으니 뭐 귀할 수밖에 없었죠. 왕이나 왕비조차도 1년에 몇 개월 정도만 얼음을 사용하거나 맛볼 수 있었다고 하니까 일반 백성들이 얼음을 구경한다는 게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아마 가늠이 되실 겁니다.
와, 얼음이 무척 귀하다 보니 또 일반 백성들은 더 냉면을 접하기 어려웠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차가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계절은 자연스럽게 겨울이 된 겁니다.
네.
겨울에 담가둔 동치미나 나박김치의 국물이 추위에 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바로 냉면의 계절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냉면을 여름에 먹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우리가 여름에 냉면을 먹기 시작한 건 1910년쯤이 돼서예요. 네.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제빙업이 시작된 시기도 이때라는 겁니다.
네.
근대적인 제빙 기술이 들어오고 또 냉장시설이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뭐 몇백 년간 왕족들과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던 얼음이 드디어 백성들에게도 허락된 거죠.
네.
얼음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겨울에만 먹을 수 있던 냉면을 여름에도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고
네.
빙수가 등장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겨울에만
먹던 냉면을 여름에도 먹을 수 있게 되자 평안도와 항해도 등지에서만 먹었던 냉면이 서울에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평양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평양냉면이
맞습니다.
와.
평양에서 네. 먹던 차갑게 먹는 냉면, 그래서 평양냉면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그때쯤이라고 합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얼음이 보급된 시기에 맞춰서 냉면도 여름에 먹을 수 있게 됐구나, 이런 걸 알게 됐는데요. 동훈 씨는 냉면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하죠.
정말요?
저는, 네, 저는 여름에는 뭐 냉면 투어를 다닐 정도로.
네. 그럼 겨울에는요?
겨울에도 한 번씩 다니고.
네,
아, 너무 좋아요. 저도 네네. 뭐 계절을 안 가리고 냉면을 자주 먹는 편입니다.
저는 정말 사계절 가리지 않고 고깃집 가서 고기 구워
그렇죠.
먹고 그 후에 나오는 후식 냉면 있잖아요.
후식으로 먹는 냉면 네. 또 느낌이 다르죠.
빠뜨리지 않고 네네. 먹는 편인데요. 이야. 얘기를 듣다 보니까 평양 냉면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도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평안도 지방에서 냉면을 즐겨 먹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건 평안도 지역의 강수량과 기온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이 지역은 연간 강수량이 한 700에서 900mm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소우지예요. 그리고 기온 또한 낮죠. 북쪽 지방이다 보니.
그렇죠.
그래서 벼농사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벼농사를 짓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네네.
벼를 재배하긴 했는데 다른 곡창지대에 비하면 그 수확량이 많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발달한 게 메밀농사입니다. 메밀은 강수량이 너무 많거나 온도가 높으면 잘 자라지 않는 작물입니다.
네.
그래서 반대로 강수량이 적고 기온이 낮은 평안도에서는 무척 잘 자랐겠죠.
네. 네,
그래서 평안도에서 가장 흔한 작물은 메밀이었고 메밀 수확 시기인 늦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메밀로 국수를 해먹는 문화가 발달합니다.
아.
또 딱 그 시기에 동치미와 나박김치라는 김치가 있으니까
네네.
그 메밀로 만든 면에 동치미 국물을 부어서 만든 냉면이 발달했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죠.
네,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서울에서 제가 접하는 평양 냉면은 이 고기 육수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기를 듣다 보면 지금 동치미 국물부터 나박 김치 이런 그렇죠.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바뀐 걸까요?
물론 일부 부유층들에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평양 사람들은 동치미를 담글 때 익힌 돼지고기나 네, 소고기를 넣어서 담그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동치미와 고기 국물이 그렇게 적절히 배합된 육수를 평양에서는 어느 정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서울에 평양냉면집이 하나씩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동치미나 나박김치를 매일 담그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기 비중을 늘리는 것이 일도 적고 손이 덜 가니까 조금씩 그런 이제 전통적인 평양냉면의 육수에서 고기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아, 네. 네네.
그래서 그런 고기 육수가 이제 동치미 국물과 조금씩 섞이면서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오다가 1920년경에 평양냉면은 굉장히 중요한 변혁기를 맞게 되는데
네.
그 중심에 바로 아지노모토라는 화학 조미료가 있습니다.
아지노모토.
네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학 조미료죠. 미원 아시죠? 아. 그 미원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1908년 일본 사람 이케다 기쿠나에가 만들어낸 상품입니다. 고기를 오랫동안 끓여내면은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맛성분이 나오는데 이 맛성분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아지노모토 덕분에 평양냉면을 취급하는 냉면집들은 이제 매일 동치미를 담그지 않아도 되었고 또 육수를 낼 때 사용하는 고기의 양도 줄여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던 거죠.
네. 화학 조미료가 나오면서 그 원가 절감 때문에 바뀐 그렇죠. 것도 있군요.
산업이 된 거니까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공정 최소화 그리고 원가 절감 그야말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셈이죠.
네네.
그래서 거기다 또 슴슴한 동치미 국물에 비해 훨씬 자극적인 맛이잖아요.
그쵸.
조미료라는 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의 반응도 굉장히 폭발적이었고.
네.
그렇다 보니 냉면집에서는 아지노모토를 쓴 고기 육수를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맛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또 실제로 그 아지노모토를 만든 그 회사가 그 냉면집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우와.
인기가 아니, 아주 정말 대단했던 거죠.
네. 재밌네요. 조미료를 만드는 회사에서 냉면집 운영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야, 얼마나 잘 됐으면.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 평양에서 먹던 평양냉면과 지금 서울에서 먹을 수 있는 평양냉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
네.
우리 현종 씨가 북한에 계셨을 때는 냉면이 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 저요?
네네.
저는 사실 북한에 있을 때 냉면이라는 말을 안 썼거든요. 네, 북한에서는 그냥 국수라고 합니다. 냉면이라는 이름이 따로 없어서 국수라 불렀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각 지역마다 가장 많이 먹었던 국수 종류가 어떤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저는 함경 북도다 보니까 거기에는 메밀 농사보다는 강냉이 농사. 네, 그래서
맞아요.
옥수수 국수, 북한에서는 강냉이 국수를 많이 먹었죠.
강냉이
네네, 강냉이 국수를 많이 먹었는데 어머님이 진짜로 그 나박김치나 동치미 국물에 이렇게 말아주는 그 국수를 많이 먹었죠.
아, 맛있겠어요. 역시 물론 지금 현정 씨도 이제 오신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북한에서 냉면이라는 음식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물론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몇 년 전 남북 정상회담 만찬에서 그 옥류관이라는 그 대표 음식점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만든 평양냉면의 모습이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보고 남한에서 평양냉면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충격을 받아요?
네네.
왜요?
이게 남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평양냉면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네.
우리가 상상하기에 이제 북한의 평양냉면은 메밀의 함량이 굉장히 높고 또 그 면이 옅은 회색을 띠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네.
또 육수도 되게 자극적이지 않은 심심한 느낌의 그런 육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북한 음식점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옥류관에서 나온 냉면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메밀보다는 전분의 함량이 높은 듯한 짙은 갈색을 하고 있었고
네.
또 슴슴하게 간해서 투명할 거라고 생각했던 육수는 또 면과 비슷한 그런 진한 갈색을 띠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옥류관에서 내놓은 평양냉면은 오히려 서울식 함흥냉면에 가까운 모습이었어요.
네.
물론 뭐 옥류관의 냉면이 뭐 북한 전체의 냉면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북한 최고라고 하는 냉면집에서 내놓은 냉면이 우리의 상상과 너무도 달라서 저도 꽤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북한의 냉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울식에 가까워졌고 서울의 냉면은 점점 본래 평양식에 가까워졌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냉면 한 그릇으로 지나친 비약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의 평양냉면은 점점 평양의 원류에 가까워지고 또 고향이 그리운 실향민뿐만 아니라 이제는 젊은 층에서도 원류에 가까운 것이 훨씬 맛있다. 또 뭐 아 그거 먹을 줄 모르면 진짜 미식가가 아니다. 뭐 이런 네.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한때는 냉면집들마다 이렇게 경쟁처럼 메밀 함량을 높이고 또 육수를 더 투명하게 만들기도 했으니까요.
네.
결국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네.
북한의 대표격이라는 옥류관의 냉면이 남한의 냉면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고 또 남한에서 인기 있는 냉면이 예전 북한에 먹던 그 모습이 가까워진다는 게 어쩌면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작은 증명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세기가 넘는 분단의 역사 속에서도 정말 냉면만큼은 남과 북을 이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동훈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평양냉면만큼 빠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바로 냉면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함흥냉면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죠.
네, 다음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평양냉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소박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조리법을 알려주는 슬기로운 요리 생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물냉면 조리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냉면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 바로 육수인데요. 육수는 소고기 양지 약 340g, 그리고 무 3분의 1 정도가 필요하고요. 양파 2분의 1, 대파 2대, 생강 1쪽, 통마늘 10쪽, 후추 큰술로 한 술, 그리고 물 17컵 정도가 필요합니다. 큰 냄비에 물을 17컵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소개한 재료들을 모두 넣어주세요. 다른 재료들은 너무 크면 큼직큼직하게 한번 썰어서 넣어주시고요. 뚜껑을 덮으시고 센 불로 끓여주시다가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서 국물이 우러나오도록 1시간 정도 푹 끓여주시고요. 육수가 충분히 우러났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넣으셨던 재료들은 건져주시면 됩니다. 이때 소고기 양지는 따로 건져내어 식혀서 고명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국물들은 식혀서 면보에 걸러내셔서 기름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국수사리는 끓는 물에 1-2분 정도 삶은 후에 찬물에서 헹궈내신 후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그릇에 냉면 사리를 담으시고 오이채 썬 것과 또 삶은 다갈, 소고기 양지를 얹고 시원한 육수를 부어주시면 맛있는 냉면이 완성됩니다. 식초나 겨자를 곁들여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동훈 씨,
네.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린 거는 검색을 하면 다 나오는
맞아요.
자료들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동훈 씨는 음식을 잘 하시니까 좀 쉽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물론 가지고 계신 재료가 여의치 않아도 냉면을 쉽게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네, 소고기 다시다가 있으니까.
네. 네.
그 소고기 다시다를 밥 숟가락으로 크게 네 수저, 그리고 미원 한 수저 가득, 갈색 설탕 종이컵 한 컵, 그리고 하얀 설탕 종이컵 3분의 1컵, 꽃소금 소복히, 혼다시 3분의 1 수저. 혼다시가 잘 없으니까
네네.
없다면 멸치 다시다, 해물 다시다, 우리에겐 다시다가 있으니까요.
네.
그걸 넣으시면 되고 총 물량은 3000cc 이렇게 맞춰주시면 고기 없어도 충분히 맛있는 육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동훈 씨가 소개해준 비법이 좀 더 쉬운 것 같긴
쉽죠.
합니다.
네네.
근데 이때 오이 대신 뭐 각자가 좋아하는
맞아요.
뭐 양파를 넣으셔도
맞아요,
되고
맞아요.
대파를 잘게 썰어서 올리셔도 되고
맞아요.
그건 상관없는 거죠.
생각보다 또 오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계시기 때문에
네네.
또 이렇게 오이 향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좀 네. 슴슴한 육수에 안 어울릴 때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진짜 양파라든가 대파라든가 좀 낯설긴 하지만은 생각보다 정말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민족의 밥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 재미있는 음식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동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